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45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450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의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사무엘상 25장을 읽으셨는데요, 사무엘상 24장에서는 엔게디 광야에 어느 한 굴속에 숨어있던 다윗의 행동이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왔던 사울왕에 대해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 사울왕을 그냥 단 한 칼에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었죠. 내가 기름 부은 내 종이다. 그가 아무리 악해도 너는 죽이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각에 순종해서 옷자락만 베고 살려줍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죠. 24장 20절에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랑과 배려함으로 원수를 대했을 때 그 원수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나왔습니다.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너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가 견고하게 세워져 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인간의 힘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손에 넘어갈 때에 아주 정당한 방법으로 넘어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면은 결과도 좋지만은 과정도 그 가운데에서 선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가시죠. 오늘 1절 말씀에 사무엘이 죽음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사무엘이 드디어 역사 현장에서 사라지는 이 단 한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맡았던 시대적인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성경은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을 등장시키는데 한나의 마음은 어떤 여인보다도 괴로웠습니다. 견디기 힘든 수모를 당하면서 그 아픈 마음,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힘들었던 그 마음을 사람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가지고 와서 그 아픔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여인입니다. 그 한나의 기도, 절규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준비시키시죠. 그 사무엘은 부흥을 이끌면서 사사시대를, 그 큰 사사시대를 종결하면서 왕정시대를 준비하는 그 중간에 끼어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이 역할을 사무엘이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아니었고 사람들이, 백성들이 요구했던 사람들의 수준에 맞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하나님 백성들의 강력하게 요구하면은 허락을 하신다고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도해 갈 것이 아니라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달라고 달라고 요구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서 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연자 군사님 예물을 드릴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뜻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우리 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자꾸만 보여야 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은 나머지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이 다 아시죠. 주시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인도해 갈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이 나를 맞추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역전을 시켜가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역할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왕을 세우는 거였죠. 그리고는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사라지고 오늘 25장 1절에 잠시 나오고 이제 종말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울 왕이 폭정을 하면 할수록 나라가 자꾸 무너져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건재하다는 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을 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사울 왕은 언제 또 그까지 달려가서 쳐부수고 다시 다윗을 잡으러 오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있었죠. 지금 사울의 이 역할은 굉장히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라는 그래도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 모습 배경에는 이유가 있죠. 성경에는 사라졌던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했던 말이 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결단코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3절 하반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울왕의 폭정을 하든 상관없이 그 나라가 건재했던 이유는 사무엘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 사무엘이 사울왕을 위해서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쫓겨다니고 있는 다윗을 위해서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이민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사무엘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든든하게 지켜주셨던 겁니다. 이런 면에서 기도하는 아버지와 기도하는 어머니가 이 땅 위에 계신다는 것은 크나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내가 결단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늘 기도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민족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원리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내가 그 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이런 또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가실 때는 그 사람의 사명이 끝날 때입니다.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 그 시간과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살다가 보면은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승리한 것이죠. 그때 할렐루야 하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바로 그 인생을 참으로 아름답게 마감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의 사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당장 블레셋이 잠시 후에 쳐들어와서는 사울과 그의 군사들을 다 죽이죠. 그래서 나라가 위태한 상황에 빠집니다. 사무엘이 살아있고 사무엘의 죽음 이유가 이토록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은 것을 본 후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에 심히 부하여 양이 3천 마리와 염소가 천 마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할 때 보통 어떤 이야기부터 합니까? 한 사람을 이분을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소개할 때에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도무지 소개할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을 때 그는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그는 부자다, 심히 부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을 소개할 때는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보다도 훨씬 더 부자였죠, 욥은. 근데 욥을 소개할 때는 욥기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면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제일 먼저 툭 내뱉는 말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 이게 제일 큰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일곱 아들과 딸 셋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인, 암나귀가 500마리 정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사람의 인품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재산, 이렇게 순서대로 해나가는 게 정상이죠. 근데 오늘 2절 말씀에 마흔에 한 사람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딱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탁 내뱉은 말씀이 심히 부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죠. 그냥 부자라는 말입니다. 다른 존경할 만한 것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 사람의 이름을 3절 말씀에 이름은 나발이라,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습니다. 이름을 좀 좋게 지어야 되는데 나발, 이름도 우리나라 표현으로도 조금 그렇죠. 나발, 사발, 뭐 이름이 좀 비슷해 보입니다. 아내는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이름 참 이쁘죠. 히브리어에서는 좋은 의미는 그 이름 표현하는 것도 발음도 굉장히 명쾌하고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꼭 나발처럼 이렇게 이름도 발음도 좋지가 않는 그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평강 참 좋은 거죠. 평강을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이 발음도 이쁘고 좋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에이레네. 좋죠. 나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발. 좋습니까? 근데 아비가일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이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랑거리입니다. 총명하다. 그리고 아름답다. 이 속에는 그의 영혼까지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아름답다, 속사람도 아름답다라는 것을 같이 표현하고 있죠. 그날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고 했습니다. 양털을 깎는 날은 유대인들에게는 잔칫날이죠. 나그네, 거린들,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먹고 고기와 과일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공짜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다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정말로 좋은 날이죠. 근처에 숨어있던 다윗 일행도 이 소식을 듣고 소년이라고 그랬는데 병사들을 말합니다. 병사 10명을 보냈습니다. 다윗에게는 현재 장정만 600여 명이 있고 그에 딸린 식솔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 숫자가 상당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가 해야 될 제일 큰 역할은 그 식솔들을 먹여 살리는 일이죠. 다윗은 평소에는 병사들을 이렇게 조를 짜서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유대인들을 보살피고 살펴주고 강도 떼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서 공개를 받아서 먹고 식구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나발의 집에, 부잣집에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소년 10명을 보내서 고기와 과일, 음식들을 좀 받아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의 일행이 평소에 이들을 보호해 준 것을 생각을 하면 충분히 납득을 하고 음식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주 정중하게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음식을 좀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을 때에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발이 반응을 합니다. 나발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정말로 나발이 다윗을 몰랐느냐 하면은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말이죠. 알면서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평소에 다윗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나발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말입니까? 할 수 없는 말입니까? 종들이 왔는데 고기와 떡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광야에서 양떼들을 돌보았었습니다. 손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주곤 했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나발이 했던 이 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내 고기와 음식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 물론 예의는 없는 말이지만은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좋지 않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좋은 날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찾아와도 먹을 것을 좀 주면 좋을 텐데 그 정도의 인격을 갖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죠. 기분은 나쁘겠죠. 근데 기분 나쁜 것은 알겠지만은 다윗의 반응을 보면은 24장에서 나왔던 엔게디 동굴에서 보여주었던 다윗의 그 성숙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표정은 지금 굳어졌고 입에서는 험한 말이 바로 나왔습니다. 13절 말씀에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참에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그랬죠. 동굴 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때 다윗은 성령에게 붙들려 있었습니다. 성령에게 붙들려서 단 한 칼에 죽이고 그러면 그의 쫓겨다니는 모든 생활도 끝날 수 있고 나라가 자신에게 바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장을 딱 넘어와서 25장에서는 다윗은 복수의 칼을 갈고 있고 얼굴 낯빛이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제도 아니고 자존심의 문제로 인해서 돌변한 것입니다. 24장의 다윗과 25장의 다윗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모습으로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죠. 24장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면 다윗은 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맞다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하고 아마 돌아서는 것이 정상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숱한 고난을 당하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쳐들어오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 울면서 도망을 가죠. 그때 등산 위에서, 저 산 위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을 굴리고 먼지를 굴리면서 다윗에게 저주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죠. 가거라 가거라 피 흘린 자여,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옆에 있던 병사들이 분노했습니다. 당장 가서 목을 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다윗은 그때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하라고 시켰으면 내가 어찌 하겠느냐, 일 까닭에 하나님이 내게 선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얼마나 성숙한 다윗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굉장히 억울하게 이 말을 듣고 있는데 내가 지금 참으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25장에 대입을 해보면 다윗은 지금 이런 억울한 말,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다윗이 조금만 더 참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더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테스트에서 완전하게 합격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지금 다윗 마음속에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할 때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한 존재에 의해서 휘말려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실상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도 거하시고 또 한쪽에는 거하고 있는 죄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도들이 넘어질 때에, 우리가 넘어질 때에 무시무시한 죄악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모욕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때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사탄은 이와 같은 충동을 일으켜주죠.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죄를 막 일으켜서 반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24장에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왔던 사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칼을 쓰기를 꺼려했었습니다. 근데 25장에서는 자존심을 살살 한번 건드려 보니까 복수하겠다고 바로 칼을 빼어들고 찾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보면은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있는데 또 어떨 때는 보면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당해 보셨을 겁니다.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일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하고 작은 일에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우르르 하고 무너져버리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내부의 적을 알아야 합니다. 내 내부에 나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손을 놓아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그하고 있는 죄의 음성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그하는 죄도 있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할 때에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잘난 척하고 있어도 여러분 스스로를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안 넘어갈 천만의 말씀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죠.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뜻밖에도 분노에서 가던 다윗이 중재자를 만납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총명하고 아름다운 아비가일이 나발의 종들이 이야기를 할 때 나발에게 가서 이야기하지 않고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나발의 종들의 말을 들어보면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죠.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적인 성도를 걸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존재죠. 육적인 이런 부분을 대변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말 한마디를 툭툭 던져냅니다. 그래서 충동을 시키는 거죠. 넘어뜨리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이 나발입니다. 나발이 이런 역할을 해왔는데 성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백성 옆에는 꼭 이런 사람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곁에서 계속 충동을 하는 것이죠. 그건 넘어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호세아서에서는요, 가시 같은 이웃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다 이와 같은 나발과 같은 사람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죠. 충동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얼른 행동을 취합니다. 많은 곡식과 과일과 그리고 양 다섯 마리를 얼른 잡아서 다윗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다윗은 이미 아주 격한 분노를 가지고 출동을 한 상태였죠.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실은 이때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도 이때를 잘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사탄이 걸고 넘어지는 부분이 딱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평소에 잘 대해주고 있었고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고 있었는데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손해 많이 본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다윗이 견뎌내지를 못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마저도 참으라. 그래야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칼을 빼어서 우리가 분노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남겨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쓸모없는 말을 했죠. 여기에 모든 남자는 히브리어로 마쉐틴 베르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쉐틴 베르키를 이 말을 직역을 하면은 벽을 향해서 오줌을 누는 놈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나발에게 속해서 벽에 오줌 누는 놈들은 내가 다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남자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을 우리나라 말로 해놓은 것이고, 완전히 다윗도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을 그 입에서 내뱉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나 나발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분노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나 불신자나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수가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다윗의 입에서 나온 이 표현은 결단코 다윗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이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나 불신자들이나 구분이 되지 않도록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짓밟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분노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거룩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똑같아지는 것이죠. 거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빛을 발해야 되고 그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배려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똑같아져서 똑같이 저주하고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 자신의 복수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겠다라고 살기가 등등해서 나발에게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악한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그에게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그의 앞길을 막습니다. 아비가일의 행동을 보면 23절과 24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낙 위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러면 이런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함부로 하겠습니까?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내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엎드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이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아비가일의 말 속에 놀라운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30절과 31절에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원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분이니까 피를 흘려서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할 일 하지 마십시오, 이 말과 같은 말이죠. 다윗이 분노심으로 복수의 칼을 휘두르면은 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겁니다. 나발은 비난했을 뿐이지 죽임을 당한 그를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다윗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아비가일의 주인은 나발이죠. 그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비가일은 나발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발은 육신을 대변해 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부부이기 때문에 그도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여호와께 속하기를 지금 사모하는 마음을 살짝 다윗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해 주십시오. 즉 영적인 것에 대한 욕심입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우리도 양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우리는 무슨 수를, 좋은 수를 써야 되겠죠. 거룩한 욕심을 많이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 영원한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비가일의 이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10일 뒤에 나발은 하나님께서 쳐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죠. 이 본문에서 제일 수지 맞은 사람은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영적인 일에 거룩한 욕심을 내었던 아비가일이 제일 수지 맞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비가일의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이 전체 말씀 속에서 늘 우리가 성령과 동행함으로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그때에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넘어지지 마시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노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분노하면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이 사라져버립니다. 화가 몸에 미쳤을지라도 아비가일처럼 영적인 일에 욕심을 내면은 전화 위복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